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익숙한 이름이 있죠. 사도 바울.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더 익숙한 이름이겠죠.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어떤 사도 요한들,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의 관계로서 다 예수 믿는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에 의해서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얘기는 믿음의 본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본이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사도 바울같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도 바울 훌륭한 그런 믿음의 본으로 남겨놓고 나는 여기서 그냥 비슷하게만 행동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같이 사도바울같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찬양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 그런 본을 보였던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흉내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모양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예수 안 믿는 그런 열매를 맺고 인생을 하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했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연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선 데 있어서 예수가 본을 보였던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모든 연단과 어떤 고난 이것을 다 무릅쓰고라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단과 고난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 사는 자체가 연단과 고난이고 고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을 인생살이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그 인생을 예수 믿는데 그 연단과 고난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열매는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본을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건 가능이나 한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단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데 그 증인이 바로 저 자신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예수를 위해서 뭐 내 목숨 한 목숨 바치겠다고 열심히 서원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세상 것만 알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소망이 없고 소망 자체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 나도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와서 나를 그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여기에 어떤 허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죠. 이 땅에 계셨었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오는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왜 바울에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울 혼자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달랑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바울에 의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 하나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나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 그렇게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구원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고는 바울을 만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말씀에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듣고 있죠.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먼저 구원한 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저 자신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교회 생활 잘 듣고 따라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기존 생활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여러분도 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과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기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 나서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이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에서 장성하게 되면 여러분과 완전히 결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데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될 말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인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 꼭 이루어야 될 그 진리와 하나 되는 그 길을 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더 중요한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예수를 흉내내고 힘들어서 나중에 앉아서 지금 들어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억지로 끌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지 절대로 거기서 생명이 자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그들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길을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말씀에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결혼 문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미혼자는 결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와중에서도 그들은 지금 바울에 의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와중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할 때 너네들이 인생의 가장 최종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서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항상 어떤 것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네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그것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에서 네가 세상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미혼자, 기혼자에 관해서 말하고 오늘 말씀으로는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를 둔 교인들에게 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그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 또 역으로 어떤 여자에게 불신자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신자라고 해서 그것이 아내건 남편이건 그들을 그 이유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불신자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불신자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끝말이 좀 어려운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 그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지만 그러나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배우자인 교인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자녀도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를 놓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일 그렇게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으로 아니면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현실적인 의미하고 이것이 지시하는 영적인 의미 이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7장 12절 13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해서 지난 두 시간에 걸쳐 살펴봤죠. 오늘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하고 그리스도하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의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불신자한테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로 인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바울이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고 다른 거는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딱 이 두모 가르듯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고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상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하나가 됐죠. 죄와 결혼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고 내가 내 자신이고 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둘이 합쳐서 결혼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하고 사도 바울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뤘을 때 모습을 지금 어렵사리 설명하자면 이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이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고 서로 교차적으로 주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형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죠. 임해서 이 몸의 주인은 둘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지비로서 이 사도 바울의 몸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의 몸으로서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고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바울이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입을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는 바울의 몸을 그리스도가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바울의 몸이기도 하니까 바울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는 바울의 몸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교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마음이 됐을 때 아주 온전한 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됐다. 이 바울도 실수라도 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이거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고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바울이 하는 얘기로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얘기할 필요 없이 바울이 얘기해도 그건 내 얘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것이 바울처럼 되고 싶다 하려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싶고 바울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지금 바울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예수 믿을 때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좋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찼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결혼했을 때 그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이런 얘기를 말씀 들어보셨나요?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은혜와 평강,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모습인 것인데 예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육신되어 바울의 몸 안에 거함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몸 안에 말씀이 임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체로 아직 오지 않았고 말씀 내 밖에서 머물고 나한테 명령으로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거죠. 아직 바울이 안 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 얘기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을 힘입어서 오셨다 이 얘기를 시인하나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시인하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체험하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한 것을 시인한 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에 속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 것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에 속한 영이시죠. 이것을 아직 내 마음에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지금 뭐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상 종말로 지구가 무너질 때 그때 전에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적그리스도면서 뭘 어떤 딴 적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 적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 하기 싫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속한 사람이 되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계속 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를 와서 자기 자신이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당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언제 적그리스도야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행동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거절하고 반박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올 때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말씀 듣고 한참 동안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게 됐을 때 이때 여러분들도 이제 바울과 같이 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더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단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점차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과정. 괜히 여러분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책망받고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모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마음이 달라진 부분을 하나도 다름이 없이 바꿔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연단과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에 의한 그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몰라서 아파서 그냥 아픈 방이 안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인의 생각들, 적그리스도의 생각들을 몰아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여러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가만 보내놓으면 딴소리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 아직 고침받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완전히 주님께서 고쳐야 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고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이 하는 얘기 내 믿어도 연단 받았으니까 그건 누구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죠. 뭐 꼭 뭐 주님께서 이걸 하라고 어떤 은사자처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제 감동 오는 데 어떤 여러분의 결정을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뭐 그것이 어떤 주님의 감동, 선제적인 감동에 의해서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냥 거의 대부분은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사는데 그 일들을 주님께서 다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알고 보면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그냥 내 마음과 같이 가셨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목회자의 설교 말씀의 동영상을 보냈죠. 율법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들은 율법교회라고 안 하고 복음교회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로 봤을 때는 율법교회 목회자가 아주 공교로운 말, 아주 좋은 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은 헌금할 때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내지 말아야 된다. 또 강대상에 꽃을 놔서는 안 된다. 주님 있는데 그런 거 쓸데없이 주님 앞 보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그런 걸 놓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교회에서 뭐 원로 목사는 왜 세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여튼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교회도 자주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교회도 자주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듣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왜 이 교회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댓글 보니까 아 이런 훌륭한 목사가 있었으면 난 교회 열심히 다녔을 텐데 난 실망해서 목사님의 실망해서 안 다닌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댓글이 아주 찬양 일색이에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이제 제가 공유를 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켰는데 들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봤냐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아무도 얘기도 안 했으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본 거예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안 본 사람들은 왜 안 봤는지 제가 마음을 알죠. 왜냐하면 안 본 사람은 아이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저 율법교회 그 목사님 얘기 뭘 들어 들을 필요도 없고 난 목사님 편이야. 난 목사님만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목사님 편 드는 건 좋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저쪽 교회 목사님 들이나 말아야 이렇게 생각하고 난 목사님 편이에요. 나 죽어도 목사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교만함의 발로라는 사실인 거죠. 그 생각들이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말씀 좋다고 억지로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정말 진실되게 이 교회 말씀이 맞다고 고백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 좋아하지만 아 목사님밖에 없고 목사님이 정말 저쪽 교회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해요. 이렇게 사탕 말림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기 수틀리게 되면 연단 좀 신세게 받으면 그때 얘기 잘못했네. 다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읽었다는 분도 같이 동영상을 봤다는 분도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맞느냐고 전 질문했습니다. 왜? 그냥 그 목사님 얘기는 왜 틀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목사님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그 목사님 틀리고 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 제대로 얘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말씀이 좋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진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저의 눈치 보고 저를 위해서 이 내 제 편 들어준다고 좋다고 얘기하면 이게 언제 그 사람이 자 마음 바뀌어가지고 도망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왜 거기에 무슨 달가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건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교회 말씀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 논리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입장에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두세 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저분 참 위험한 설교를 한다. 위험하다. 잘, 저 사람한테 얘기 듣고 있으면 거기서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거기서 있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두 번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제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난 예수 믿었는데 또 예수 믿으려나 교회 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그렇게 떼우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정말 그런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한테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지 왜 우리한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스타벅스인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우리 전도신문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갔는데 아니 왜 기독교 국가인 왜 그때는 기독교 국가이죠.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왜 기독교 국가에 왜 전도하러 왔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번에 푸에르토리코 선교하러 거기 갔다 왔었는데 그런 데로 가야지 왜 미국으로 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난 예수 믿고 나한테 전도해. 이것이 예수 믿었다는 면죄부를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가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우리 얘기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딴 데로 가지고 푸에르토리코로 가지고 왜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주려고 하니까 신문도 아니요 아파들하고 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주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기서 체험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왜 옳은지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동영상을 같이 공유한 것도 여러분들도 그 지금 지나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이네. 그분이 맞다 틀리다 그 목사님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판단하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것을 보는 눈을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눈들을 고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도 제가 하는 일을 뒤에서 주님께서 같이 지원해 주시죠. 저는 가고 주님께서 같이 오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둘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출되는지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할 때 이걸 같이 나눌까요 말까요 맨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바인 것이고 주님께서 지원하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뭐 제가 뭐 전에 듣 것처럼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교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얻는 것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따라오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제대로 결혼해서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 같은 그런 남을 구원한 일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리를 찾고 진리와 하나 된 그런 모습인데 왜 이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 자유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고 해서 바울의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인데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면서 12절 13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의 육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 세상 일로 보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불신자 아내나 불신자 남편이 자기 파트너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바울한테 묻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 바울의 확인을 받자면 그럴 경우 버리지 말라 꼭 불신자라고 해서 버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14절에 얘기를 하죠. 14절.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14절 전반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바울은 여기서 이 교인, 어떤 교인을 놓고 얘기하는데 그 교인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는 사람인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불신자다 아니면 아내가 불신자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대로 갈리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믿는 아내에 의해서 불신자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는 것이고 드물게는 또 따라 나서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교회 말씀에 딱 견고하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배우자, 묻지 않는 배우자가 흔들리더라도 불신자라도라도 이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듣고 같이 연합하기를 소원하니까 같이 있으면서 교회상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영향으로 불신자 아내와 남편이 이제 거룩하게 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내에게 거룩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라도 같이 있기를 기뻐하게 되면 그건 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에 의해서 이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내가 있는 교인이 흔들흔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면 연단 받고 책망 맞았을 때 연단 받고 책망 받는 건 제가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랬을 때 흔들리게 되면 아, 나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집에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이 교인이 집에 가면 거기에 딸린 불신자 아내나 남편은 가요 안 가요? 잘 돼서 나 그때를 기다렸어 하면서 그들은 그걸 붙어서 나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 전제 조건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너희가 딱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잘 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너희가 아내나 남편에게 선한 영향,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는 너네가 그렇게 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죠.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아니면 그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너에게 있게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있게 된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너희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는 얘기는 그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깨끗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가족이 불신자의 가족이 불신한 성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경건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 너네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면 너희 자녀들도 거룩한 가족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육신적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룩한 진리의 얘기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불신자인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갈리게 되어서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사이에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얘기할 수 있겠고 만일 여러분들 합해서 거룩한 그런 부부관계를 이루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둘 다 같이 말씀을 듣는 관계가 됐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가 거룩하니까 자녀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당시 200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렴풋하게 적용은 되기는 되죠. 이건 육신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내용도 사실상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바울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돼서 그 환경에 맞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뭐 크게 억지로 맞추면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는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남편도 있는 거죠. 안 나오는 아내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녀가 뭐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가정에서 자녀야. 부모들이 합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자녀야. 부모들이 서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이야. 이러면 깨끗하지 않은 자녀들이야. 이렇게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맞아도 어렴풋하게 맞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건 진리의 말씀은 아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틀리니까 환경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근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과의 근본적인 그 결혼의 참 의미, 이치적인 진리적인 결혼에 관해서 파생된 얘기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자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 여기서 교인과 교인 사이 결혼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결혼은 무엇에서 파생된 거냐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결혼에서 파생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혼인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 이전에는 같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서 변화를 받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였죠. 그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교인이고 참다운 신자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여러분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여러분들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가 하죠. 남편인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계속 만들어지고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무엇에 의해서? 이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일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상 거룩한 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갖는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의 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끼리 결혼을 놓고 얘기했지만 이건 모형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교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한데 아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생산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깨끗한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는 깨끗한 씨, 거룩한 씨를 가진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여자가 고멜이죠. 창녀 고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녀 고멜이니까 이 둘이 결합해서 낳는 씨는 불경건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6절에 보면은 로루하마라는 아이를 또 낳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는 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로암미라는 그 아이를 낳는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는 경건한데 이 여자의 씨가 불경건하고 상냥 밭을 갖고 있으면은 이 결합해서 낳는 아이들은 전부 깨끗이 못한 아이들 낳죠. 지금 여기서 이 두 교인 사이에 하나는 교인이고 하나는 불신자라면 두 사이에 낳는 자가 깨끗이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깨끗한 씨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그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우리가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낳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 결합이니까 깨끗이 못한 아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깨끗한 아이는 누구냐면 우리 자기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와 결혼해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어디 저 호적등본에 올려놓은 어떤 다른 하나가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와 결혼하면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기 왔는데 처음부터 예수가 씨를 우리에게 뿌려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흩어버리는 아이를 원래 낳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밭이 아직 깨끗한 동정녀가 아니고 정결한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창녀를 가지고 창녀라는 얘기는 세상 씨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씨를만 받는 그런 사람으로 동정녀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꿔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 부모는 깨끗한 거룩한 부모하고 거룩한 아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관계해서 그 낳는 아이를 놓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녀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육신의 일로 영적인 일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렴풋하게 육신의 일로도 맞아 떨어지는데 실체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인과 교인 사이의 결혼을 놓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교인과 그리스도의 얘기를 놓고 한 것인지는 그것은 교인과 교인들을 놓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적인 얘기가 맞는 것인데 그냥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배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육신적인 얘기는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영적인 얘기는 지금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서 나를 지금 살리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동정녀로서 연합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 아이는 새로운 경건한 자손인 것이고 이 자가 바로 거룩한 자, 자녀는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거듭났을 때, 거듭났다는 얘기는 나 이후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인데 이전에 나와 이전에 이후의 나, 거듭난 이후의 나는 이제 새로운 먼저 나의 세대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경건한 자녀 또는 거룩한 자녀가 우리가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얘기의 육신적인 의미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다음에 한번 오늘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자 바울과 그리스도의 결합은 참다운 영적 진리적 결혼으로서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임하게 될 그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나 다 같이 한 몸 안에서 한 바울 안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한 교인이 불신자 아내나 또는 남편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일로도 맞는 것이고 이것은 또 영적인 일로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합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서 교회 다니는 아내가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불신의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을 그대로 놓고 있으면은 아이를 갖고 있으면은 이 가족은 아직까지 한쪽은 불신자, 한쪽은 신자. 그 사이에 난 아이니까 이건 뭐 아직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이 합쳐져서 거룩한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 자녀들은 거룩한 가족의 자녀구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거룩한 아이를 낳게 만들어서 그 거룩한 아이가 곧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드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이 얘기가 이 세상적인 일로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세상적으로 적용해도 얘기해도 영적인 의미와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남아있으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혼을 이루게 된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은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말 남은 인생, 정말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된 삶인지 체험하면서 남은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